B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일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오늘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일본 정부 고위관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비건 대표가 다키자키 국장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두 나라 협상단은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최대 미화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SMA 틀 안에서 소폭 인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SMA에서 규정한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그리고 역외 훈련 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나라 수장이 회담에서 상호 소통과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웨이펑허 부장은 건설적인 양국 안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일본과 신뢰와 소통을 강화, 증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중국 선박과 항공기들이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중국 이름으로 다오이다오인 센카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 동안 탄핵안을 토론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이 내년 1월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 방해는 관련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민주당과 펠로시 의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반환 20주년을 맞는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도착 연설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인민들이 마카오가 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성과와 발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국 양제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데 있어 마카오의 경험과 특징이 가치가 있다면서 함께 협력해 마카오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그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 마카오에 머물려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행사와 제5기 마카오 특별행정국 출범식에 참석하며 특별행정국을 검열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자동차 제작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라 FCA와 푸조 시트로잉 PSA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분율 50대 50으로 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인 이번 합병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가 탄생했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 수는 약 870만 대입니다. 합병 기업은 PSA의 카를로스 타바리스가 이끌고 FCA 회장은 존 엘칸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A는 푸조와 시트로잉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며 FCA는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연합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대미 강경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I mean, the whole objective here by Kim Jong-un is to force Trump to accept the Hanoi.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재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역설적인 얘기만 하고
내일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또 황해 남부 지역 내일 밤에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0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이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7일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전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날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 이후일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몇 주간의 북한의 발언들과 다양한 실험들을 지적하며 실제로 북한의 발언들과 일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에 앞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그 같은 움직임에 앞서 발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정된 발사대에서 쏠지 이동형 차량에서 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철회하지만 당장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같은 발표를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감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향후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과거 미국이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국의 전투기들과 연계해 북한 인근에 전개됐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자신들의 임무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대미 강경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조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혹은 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취할 다음 조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혹은 위성 발사를 예상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1년의 엔진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ay do a missile test. Or they may do what they call a satellite launch. I mean, all those are possible.
윤 전 특별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핵실험은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 전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이미 대미 강경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위협을 최대한으로 높여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며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they might even actually test the ICBM over Japan. So they would fire it basically straight into the air and then it would come down, you know, maybe 200 miles.
북한이 일본 동쪽으로부터 200마일 위치에 떨어지는 ICBM 시험을 해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최대한으로 얻으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시기로는 크리스마스를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ICBM급인 화성 14형을 쏜 뒤 선물 보따리라고 밝혔던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이 밝힌 크리스마스 선물은 또 한 번의 ICBM 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ICBM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완전히 깨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북한이 인공위성이 실린 우주 발사체 시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mean, the whole objective here by Kim Jong-un is to force Trump to accept the Hanoi proposal. So my guess is that Kim Jong-un is going to try to escalate in a very calculating way.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했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미 긴장을 계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 약속을 깨뜨리기 전에 조심스럽게 대미 긴장 위협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작은 수위의 도발이 될 것이며 새해 신년사 발표 이후 위성 발사라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he will actually test a long-range missile at the end of the year or the beginning of January. The first step would be to remove the moratorium rhetorically.
북한이 연말이나 연초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것 같지 않으며 그보다는 긴장 수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우선 핵실험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의 중단을 선언하고 이것이 미국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지 살펴본 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앞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orth Korean who are ratcheting up the pressure. So I think at this point, the United States wants to calm the situation down.
조샘윤 전 특별대표는 압박을 고조시키는 쪽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현 상황을 진전시키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의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어한다는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만일 북한이 ICBM 시험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북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very clear that at a minimum they would go back to the maximum pressure essentially tactics from 2017 or early 2018.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최소한 2017년과 2018년 초기에 보였던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더 강한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을 의미한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 중국을 방문하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베이징에서 러자 우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비건 대표의 이번 방중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건 미중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미중 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서로의 속내와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이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들어야죠. 정말로 북한이 도발 쪽으로 갈 것인지 그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 입장은 뭐냐를 들어야 되는 거고 둘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how to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서로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가 맞아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대북 압박으로 가고 그다음에 안보리 제재로 갈 것인가. 이게 중국으로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 방중 이후 어렵게 회복된 북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은 미북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중이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재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식의 역설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쪽에서는 지금 단도를 해놔야 되겠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할 거고 그때는 그거를 북한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서 북한에게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중국을 통해 내보내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뒤따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결국 레드라인이 ICBM이니까 ICBM을 하지 않는 선에 대한 요청을 하겠죠. 근데 제재 부분은 그거는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근데 ICBM은 중국도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는 거는 중국도 바라는 바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죠. 같은 생각이죠. ICBM에 대해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미중 간 협력이 북한에 보이지 않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적인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지만 미국도 함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걸 중국에 확실히 밝힌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판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는 만큼 중국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파국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둘 다 싸워서 코피 터지지 않는다면 중국으로서 할 일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는데 강대강으로 파국으로 가긴 싫다는 것을 중국이 알아차렸다면 중재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양자로서 긴장이 고조될 때는 젓가락을 하나 더 놓아서 긴장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외교 전공법이죠.
김 교수는 이 같은 역할을 사실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 측 가치를 낮게 떨어뜨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할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 비건 대표가 중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와 6자회담 부활 등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며 미북 간 대화를 유지해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답 대신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은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8일 철도 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 제재 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지금은 미북 간 대화 재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 간 대화 재개 또 이 대화의 진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사이에 대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에서 탈피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at they felt left out.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배제해 온 데 대한 불만과 그런 미국의 대화가 현재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China and Russia do have an interest.
힐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경쟁 구도가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It falls into a broader policy of kind of making.
이런 상황은 국제 정세로부터 미국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책에 부합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협상이 부진한 이유가 북한보다 미국에 있다고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Russia and China are demonstrating.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중국과 러시아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에 있어서 곤란한 징후라고 자누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공언한 새로운 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뿐 아니라 외교 노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they basically...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추구하던 외교 노선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But I think that when they talk about a new direction...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이웃나라가 에너지와 무역, 투자 부문에서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윤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중국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 노선을 걷게 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을 견제하고자 하는 두 나라 고유의 갈망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자 하는 제안이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안한 건 미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대화와 외교를 이어가려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현 접근 방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외교에서 보여준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의 틈새가 보였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unless we see, you know, evidence of specific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만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에 소통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금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른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7,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 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도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진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약 3개월간의 치열한 조정 협상 끝에 지난 9일 국방수권 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국방수권 법안은 대북 제재 강화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종안에 포함된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 지불 계좌 혹은 차명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포함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따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처음 상하원에 상정돼 약 2년 만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2016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년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입니다.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9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하한선 2만 2천 명보다 증가한 규모입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천 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회계감사원장이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미군 주둔에 가는 한국, 일본의 직간접정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정 분담 등을 통해 공동안보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 7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송환한 내용이 담긴 국제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던 약 3만 5천 달러도 러시아 금융당국에 의해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을 비롯한 대북 금융 제재 이행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17일 공개한 러시아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 명 이상이었지만 올해 3월 현재 4천 명 미만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3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지닌 북한 국적자가 3만 23만 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2만여 명을 송환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최소 7,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남아있는 4,000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달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외교관들의 자금을 동결한 사실도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당국은 2017년 8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한장수가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직후 그의 은행 계좌 3개를 동결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220만 루블, 미화 약 3만 5천 달러가 예치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장수가 올해 2월 20일 동결된 계좌에 접근하려 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한장수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당 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승인받지 못해 현재 이 금액이 여전히 동사관에 근무 중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는 각 금융기관들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자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2017년 5월 각 금융기관들에 전파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안도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이따가 대북 금융 제재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상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해온 단체가 대북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이 대북 제재로 활동이 어렵다며 북한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국제구호단체 휴메니티 앤 인클루전이 북한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식통들이 VOA에 전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니티 앤 인클루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단체는 2001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협력해 북한 내 장애인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함흥교정기구 공장에서 플라스틱 정형기구 생산을 지원했으며 함흥정형외과병원, 덕천탄광병원, 강원도 통천 시중호 요양소 등에서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원산농아학교를 비롯한 북한 내 6개 장애인 특수학교의 교육도 지원했습니다. 휴메니티 앤 인클루전의 북한 철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 미국 지부는 17일 북한 철수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하는 VOA에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구호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대북 제재로 인해 활동이 어렵다며 잇따라 북한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영국의 Save the Children이 2017년 11월 자금 유입 경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활동 장애를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1996년부터 21년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증진 사업을 벌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란드 개발협력기구가 21년간 진행해온 북한 지원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조치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대북 지원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중단돼 유감이라며 활동 중단의 구체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미 북한위원회는 앞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의 연이은 북한 철수와 관련해 앞으로도 다른 단체들이 북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정권의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 주도 해킹 조직과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의 협력을 더욱 넓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랜섬웨어를 통한 현금 탈취로 수법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 IBM사의 사이버 보안연구소 IBM X-Force는 17일 발표한 2020 사이버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11개 사이버 보안 전망 중 여섯 번째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목하고 북한이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의 정부 산하 해킹 조직 등 사이버 범죄 조직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모르 캐셈 IBM 수석 보안 고문은 2017년 북한의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적성 국가의 이익과 이를 위한 재정적 동기가 결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결합이 2020년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해킹 조직과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의 협력 정황은 최근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트릭봇으로 불리는 자금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를 운영하는 동유럽의 사이버 범죄 조직과 공조해 해킹 피해자의 정보와 계정에 접근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황은 북한의 정부 주도 해킹 조직이 자체 해킹 도구를 개발하는 대신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센티넬1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이버 범죄와 국가 주도 사이버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 문제를 취재했던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역량이 머자나 핵 문제만큼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어 기자는 해킹은 핵과 달리 날마다 공격이 가능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미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사만사 레비츠 씨도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미국에 실질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In 2005, 6, 7 and we started 8, we started putting more and more pressure on North Korea's economy. We never considered.
한편 IBM 사이버 보안 연구소는 2020 사이버 안보 전망에서 자금 탈취를 노리는 해킹 조직들의 범죄 양상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해킹하거나 현금 인출기를 공격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17년 북한의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랜섬웨어를 통한 현금 탈취로 진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구소 측은 북한이 영국 전역의 병원 컴퓨터와 의료기기를 랜섬웨어로 감염시킨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랜섬웨어 공격 양식은 익명화와 자금 세탁이 더 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2019년 한 해 미국의 100개 이상 도시에서 정부와 주요 산업시설들이 랜섬웨어 해킹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비탈리 크레메즈 센티넬랩스 수석 연구원은 VOA에 북한과 러시아의 해킹 조직이 랜섬웨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ansomware operation basically very very damaging across the country. So victims actually pay them to essentially whenever they hold their data hostage because of the ransomware.
연구소는 또 인공지능 비서 등 인공지능 분야를 활용한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보급되면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 의회가 시리아, 러시아, 터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를 방문했고요. 미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미국 의회가 일부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상원이 17일 2020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국방 수권 법안에 표결에 붙여서 찬성 86대 반대 8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는데요.
네.
이 법안에는 시리아와 러시아, 터키 등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시리아 관련 법안의 이름은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 법안, 줄여서 카이사르 법안으로 명명됐는데요.
예.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시리아 정부군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하고 최측근들에 대한 제재를 이미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 카이사르 법안은요, 이 아사드 정부와 개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경제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을 향해서 아사드 정권이 반인도적 탄압을 하도록 도와준 게 드러난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간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온 이란과 러시아 정부와 단체들이 주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이 법안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북한에서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이름을 따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원비어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아, 마찬가지로 카이사르도 시리아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시리아 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아사드 정부의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을 담은 수천 장의 사진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서 시리아의 참상을 알리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네.
이 카이사르는 국제사회가 붙인 이름인데 그의 얼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러시아와 관련해서 어떤 제재 내용이 포함된지 볼까요?
예, 법안은 러시아가 최근 유럽에서 군사력을 급속히 확장하는 데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7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유럽 방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은 또 미국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처도 금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위한 안보 예산으로 한 3억 달러를 증액 배치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관련된 뉴스를 보면 유럽 그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은 현재 양국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2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나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미국은 천연가스관이 건설되면 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스트림2는 발트해를 거쳐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 길이의 천연가스관인데요. 완공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미국 의회가 가결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터키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터키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5세대 첨단 전투기 F-35나 관련 부품의 판매나 인도를 금지하는 대신
네.
이 3천만 달러를 책정해서 터키에 팔려고 했던 F-35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아.
국방수권 법안에는 또 터키와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관한 터키의 반응을 볼까요?
네, 터키 외교부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성명에서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에 터키에 대한 적대적 내용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미국의 의원들이 양국의 개선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터키를 표적으로 한 이 같은 조처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과 터키 사이에 최근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터키가 자행한 아르메니안 학살 사건을 인종 청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7일 이에 맞서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탄압도 집단 학살로 규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17일 간단한 성명을 냈는데요. 아르메니아 관련 법안이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방수권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탈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예산 축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고요.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쿠바 주재 대사관에서 일하다 의문의 질환을 앓게 된 미국 관리와 가족들 40여 명의 장기 치료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카오를 방문했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앞두고 18일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예.
이 마카오와 홍콩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섬들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운데요.
그렇죠.
예,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마카오는 포르투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요. 포르투갈은 중국 청나라 시대 때부터 마카오 섬을 지배하다가 1999년 12월 20일 식민 통치 112년 만에 중국에 반환했는데요. 중국은 마카오도 홍콩처럼 일국 양제를 인정해서 반환 후 50년간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마카오에 도착했고 일정을 가질 예정인데 어떤 일정인지 볼까요?
예, 18일부터 20일까지 9일까지 마카오에 체류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사흘 동안 마카오를 방문하는 게 이번 처음입니다. 아. 시 주석은 마카오 당국자들과 기업인들과 면담, 또 최근 새로 선출된 호야생 마카오 행정장관의 취임식까지 지켜보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행정장관이라면 마카오의 지도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처럼요, 마카오도 이 행정장관이 마카오 전체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이 되는데요. 예. 마카오 행정장관도 간접 선출되는데요. 선거위원회가 선출하고 중국 정부가 임명합니다. 네네. 이 호야생 신임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인데 20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예. 마카오의 행정장관 취임식까지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 각별히 챙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중국이 최근 홍콩의 시위 사태에 맞서서 마카오를 일국양제의 성공적 사례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시 주석은 이번 마카오 방문 기간에 증권거래소 설립 등 이 마카오의 경제 부양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요,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은 마카오의 발전과 업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마카오 이렇게 하면 도박의 도시다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콩이 금융의 도시라면은 마카오는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중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마카오를 제2의 금융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네. 있습니다.
마카오의 주민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62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서 유입된 인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 마카오에서는 시위가 거의 없는 편인데요. 현재 마카오 시내 곳곳에서는 오성홍기와 마카오기가 내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한 마카오 주민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마카오가 홍콩보다 훨씬 좋다면서 홍콩 시위 때문에 중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부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금지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 방문에 맞춰서 현지에는 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이 사우스 차이나 모이닝 포스트지 소속 등 일부 기자들의 마카오 입국이 금지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홍콩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연방 하원이 역사적인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8일 본회의를 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가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제 하원 전체의 의견을 묻게 되는 겁니다. 이 하원 규칙위원회는 6시간 토론 뒤 표결을 진행하기로 전날 합의했습니다.
네, 일단 하원에서의 표결 전망은 좀 뚜렷해 보이죠?
네,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결 정족수가 재정 의원 과반인데요.
네.
전체 435석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233석으로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네.
탄핵안이 본회에서 채택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 공식 탄핵 대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전날 17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6쪽짜리 서한을 보냈는데요. 위선적인 탄핵에 대해 역사가 당신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된 탄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이 바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공화정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펠로시 하원의장의 반응도 바로 나왔네요.
예, 정말로 역겹다라고 말했습니다. 서한을 전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부만 봐도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조차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뭐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이날 의회 출입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 이제 탄핵 아간이 가결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상원이 탄핵안을 받아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일종의 재판인데요.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해서 인용과 기각 의견을 표결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인용에 투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합니다.
네,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은 아무래도 12월은 넘어가겠죠. 표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에 진행될 전망인데요. 최종 표결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합니다. 상원에서는 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인데요. 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47석입니다. 3분의 2인 67석에 20석이 모자라는 건데요. 그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인용시킬 수 없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찬반이 절반 정도로 갈립니다. CNN 방송 최신 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46%, 예, 탄핵은 안 된다는 쪽이 49%로 나왔는데요.
네.
뭐 반대 의견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 탄핵 절차에 아예 반대하는 비율은 41%에 머물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신의주와 수풍, 강계 지역에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양덕, 희천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2도입니다. 양덕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입니다. 낮 최고도 영하 1도에 머물겠고 남포 아침 최저 영하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자강도의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2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해주와 용현 지역에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6도, 사리원 영하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3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함흥과 원산, 장전, 평강 지역만 맑겠고 청진과 성진 김책 지역 비나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함흥과 풍산 김영권 지역, 원산 장전 평강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영상 7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6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0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양강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21도, 삼전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1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오후 한때 눈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12월 18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일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오늘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일본 정부 고위관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비건 대표가 다키자키 국장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 아무 아무런 합의 없이 다시 끝났습니다. 두 나라 협상단은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합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최대 미화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은 SMA 틀 안에서 소폭 인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연합뉴스는 미국 협상단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오늘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웨이팡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나라 국방장관 수장이 회담에서 상호 소통과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웨이팡허 부장은 건설적인 양국 안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일본과 신뢰와 소통을 강화, 증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중국 선박과 항공기들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 동안 탄핵안을 토론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하원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연방 상원이 내년 1월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 방해는 관련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반환 20주년을 맞는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독차적 연설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인민들은 마카오가 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성과와 발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국 양제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데 있어 마카오의 경험과 특징이 가치가 있다면서 함께 협력해 마카오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그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일간 마카오에 머물며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행사와 제5기 마카오 특별행정국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시 주석은 또 특별행정국을 검열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푸조 시트로엥 PSA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분율 50대 50으로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인 이번 합병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가 탄생했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 수는 약 870만 대입니다. 합병 기업은 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이끌고 FCA 회장인 존 엘칸이 이사의 의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당 회사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SA는 푸조와 시트로엥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며 FCA는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연합입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